뉴스입니다. 베이징 시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베이징시 당국이 20일 베이징 시내 가장 큰 지역인 차오양구의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베이징시 동부에 위치한 차오양구는 인구가 2010년 기준 5,450명에 달해 베이징시 내에서 이른바 인구가 가장 많은 구역으로 많은 대사관과 기업체가 근거지로 삼고 있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차오양구 구역 주민들에게 월요일인 21일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 것을 촉구하면서 기업체들은 문을 닫고 학교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옮길 것을 요청했습니다. 베이징시는 앞서 19일 코로나의 신규 감염 사례가 621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하루 전에 기록한 515건보다 100건 넘게 증가한 겁니다. 현지 시간 20일 오후 3시 기준으로는 516건의 신규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중국 전국적으로는 19일 현재 24,435건의 신규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전날인 18일에 보고된 감염 사례는 24,473건이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감염증 대유행 이후 봉쇄와 검역, 대량 검사를 의무화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줄곧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이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한 달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중동 지역에서 열리는 최초의 월드컵이자 겨울에 열리는 최초의 월드컵입니다. 통상 월드컵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열리지만 카타르의 무더위를 감안해 올해는 겨울에 진행하게 된 겁니다. 다음 달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독일이나 브라질 등 정통적인 축구 강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을 포함해 모두 32개 나라가 출전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이유로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대회 초반에는 4팀씩 8개 조로 나누어 경기가 진행되고 이후 각 조의 1위와 2위 팀이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해서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카타르 월드컵은 새로 8개 경기장을 새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월드컵 사상 최대 규모인 2,200억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는 과정에 동원된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불볕 더위에 노출되고 제대로 된 보호 장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면서 개막 전부터 인권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카타르 월드컵 건설 현장의 노동자가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고 수천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월드컵 건설과 연계돼 사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일 미국과 국방장관급 회담을 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기자의 질문에 대해 탄커페이 대변인이 응답하는 형식의 성명을 내놓고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22일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회담할 가능성에 열려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탄 대변인은 이 성명에서 중국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기간에 미국 측과 교류하는 데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양측의 관련 부처는 이를 위해 소통하고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성명은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난 이후 6일 만에 나온 겁니다.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오는 22일부터 24일에 걸쳐 캄보디아에서 열리며 이 자리에는 아세안 국가들 외에도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호주 등의 국방장관들도 참석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9일 중국과 러시아가 힘에 의한 질서를 추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캐나다 헬리팩스에서 진행 중인 2022 헬리팩스 국제안보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러시아의 침공은 어느 누구도 살고 싶지 않은 폭정과 혼란이 가져올 세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핵 확산에 의해 점점 더 불안해지는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의 독재자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핵무기를 얻는 게 그들 자신들에게도 침략을 할 수 있다는 허가증을 준다는 결론을 충분히 내리게 할 수 있다고 또 그것은 핵 확산의 위험한 소용돌이를 몰고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러시아를 중국에 비유하며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를 모두 자국의 권위주의적 체제에 맞춰 바꿔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은요, 조용히 눈을 감고 차분하게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이 마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매일 이런 조용한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궁금하시다면 한번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CNN 방송이 최근 발표된 새로운 연구로 소개했는데요. 연구 내용은 불안과 우울증을 치료하는 효능이 뛰어난 약물과 명상의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에는 불안 장애가 있는 성인 30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이들 중 절반에게 에스시탈로프람이라는 불안 장애 치료제를 줬고 나머지는 명상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런데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두 그룹 모두 8주 동안 불안 증상이 약 20% 감소했습니다. 약을 먹은 쪽과 약을 먹지 않고 명상에 참여한 사람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거죠. 이번 연구는 사실 약물 치료가 때로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명상을 통해 불안 장애를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그 배경이 됐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전문가에 따르면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거나 항불안제에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는 약물 대신 명상을 처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명상을 시작하는 것이 약물 치료를 경계하는 사람들에게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럼 명상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명상 그룹에 배정된 환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음을 챙기는 명상 수업에 직접 참석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각 수업은 약 2시간 30분 정도 지역 병원에서 진행됐고요. 이들은 추가로 하루에 한 40분 동안 스스로 명상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이런 시간 분배가 과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 효과로 봤을 때 약물 치료 없이 불안 장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뒀습니다. 연구진은 불안을 완전하게 없앨 수 있다고 기대하지 말라면서 불안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약물만큼 명상도 불안을 줄이는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또 사람들이 생각을 맑게 유지하는 명상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하는 와중에도 명상할 수가 있고 명상하려는 뜻을 가지는 것만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V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11월 셋째 주 순서 시작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구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이 사용자 위치 추적 방법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 미국 내 40개 주와 3억 9천만 달러에 합의했다고 주 법무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다주 사생활 관련법 합의라고 하는데요. 코네티컷 주 법무장관은 3억 9천만 달러의 합의에는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시대에 소비자에게 역사적인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위치 데이터는 구글이 수집하는 가장 민감하고 가치 있는 개인정보 중 하나며 소비자가 추적을 거부할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성명에서 발표했습니다. AP통신은 안드로이드 기기와 아이폰의 많은 구글 서비스가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보고했는데요. 프린스턴 대학의 컴퓨터과학 연구원들은 AP 요청에 따라 이러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하면 개인정보 위험이 수반되며 경찰이 용의자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AP통신은 2018년 위치 추적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기기 사용자 약 20억 명과 구글 지도 또는 검색에 의존하는 전 세계 수억 명의 아이폰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은 양의 위치 데이터로도 사람의 신원과 일상을 드러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월요일에 발표된 합의의 일환으로 구글은 사용자가 위치 계정 설정을 켜고 끌 때 더 많은 정보를 표시하고 구글이 수집하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웹페이지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해 이러한 관행을 사용자에게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데 동의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틱톡. 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전 세계적 위협에 대한 의회 청문회에서 틱톡의 미국 내 활동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들에게 적어도 FBI로부터 틱톡에 대한 국가안보 문제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수백만 명의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통제하기 위해 틱톡을 사용할 가능성을 포함하고 수백만 대의 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제어해 잠재적으로 기술적으로 개인 장치를 손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틱톡 대변인은 성명에서 레이 국장의 발언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FBI의 의견은 미국 정부와 진행 중인 협상이 일부로 고려되어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밀 논의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틱톡은 미국의 모든 합리적인 국가 안보 우려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더 엄격한 보안 조치 하에 미국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레이 국장은 FBI의 외국인 투자 부서가 법무부를 통해 외국인 투자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적합한 솔루션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FBI의 의견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든 합의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B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번 주는 또 독자들께서 어떤 기사에 관심을 두셨을지 궁금한데요. 가장 많이 읽힌 기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으로 17일 오전 10시 48분경에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이 독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자, 지난 9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는데요. 그리고 8일 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240km, 고도는 약 47km, 그리고 속도는 약 마하 4로 탐지됐습니다. 합참은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도발에 대한 반응들은 어떤가요?
네, 일각에서는 이번 도발이 지난 13일 미국, 한국, 일본 정상의 이 대북 경고 발언에 대한 반발이라는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13일에 당시 일본, 한국, 미국 정상이 공동 성명을 내놨었죠?
네, 맞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한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공동 성명에는 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할 것이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경고를 담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담화를 내놨었고요.
네. 탄도미사일 발사 약 2시간 전에 발표한 담화였는데요. 내용은 며칠 전에 미국과 일본, 남조선이 3자 순회 회담을 벌려놓고 저들의 침략적인 전쟁 연습들이 유발시킨 우리의 합법적이고 당위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들을 도발로 단정하며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대해서 횡설수설한 데 대하여 엄중한 경고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활동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해서 우리의 군사적인 대응은 더 맹렬해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심을 많이 받은 기사 볼까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의무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을 다룬 기사인데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에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네, 무슨 말을 했나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의무를 언급하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 등에 나서면 추가적인 방위 행동이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발언은 중국이 북한의 7차 실험을 저지하는 데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하면서 나온 건데요.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에 더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하려고 시도할 의무가 중국에 있다는 걸 시진핑 주석에게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했나요?
네, 그럴 경우에 추가적인 특정 방어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데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시 주석에게 말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추가적인 특정 방어 행동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백악관도 보도자료를 냈네요.
네, 백악관도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국제사회가 북한에 책임 있게 행동할 걸 독려하는데 이익이 있다고 언급했고 우리의 인도태평양 동맹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중 정상이 직접 대면한 게 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 처음이었죠?
네, 맞습니다. 두 정상의 회담은 3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백악관은 두 정상이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우선순위와 의도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화했다면서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에서 힘에 투자하고 전 세계의 동맹,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을 포함해서 중국과 계속해서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라고 시 주석에게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네요.
네, 이날 기자회견에서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임박한 시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없으며 우리는 양안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시 주석의 나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나 또한 그가 말하는 걸 이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두 나라 정상의 후속 논의 가능성, 중국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중국을 방문할 걸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어떤 반응인가요?
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전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 타이완의 독립을 결코 불허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발표문에 북한 등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소식 보도록 하죠.
2022 월드컵 경기를 계기로 개최국인 카타르의 북한 노동자 인권에 대한 기사가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열광하게 하는 월드컵, 이 화려한 스포츠 축제가 열리는 카타르의 해외 노동자들 상황 열악한다는 것은 여러 번 알려진 바 있죠. 저희 VOA도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결승전이 열릴 루사일 아이코닉 국립경기장을 비롯해서 새로 건설된 7개 초현대식 경기장에서 열리는데요. 카타르는 이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지난 수년간 공항, 교통 시스템, 도로, 그리고 수십 대의 고급 호텔을 새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런 화려한 모습 뒤에는 이주 노동자 수천 명의 희생과 추악한 노동 착취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제인권단체의 지적 자세히 한번 들어보죠.
네, 영국 가디언 등 외신들 그리고 국제이주인권단체 등 앞서 카타르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출신국 대사관 통계를 집계해서 이주 노동자 6,500여 명이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섭씨 45도에 달하는 불볕 더위와 또 제대로 된 보호 장비 없이 하루 10시간 이상씩 노동 착취를 당하다가 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로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그리고 그레그 스칼라튜어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최근 외교전문지인 포린팔러스에 기고문을 냈는데요. 이 기고문에서 두 사람은 미국과 한국 동맹 파트너 국가들이 카타르 월드컵을 김정은 정권의 범죄와 인권 침해라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노동자들의 카타르 내 실상을 취재한 서방 언론의 보도, 또 카타르 정부가 과거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카타르의 새 호텔과 초현대식 경기장 건설에 2,500명에서 2,800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가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있어서 이 노동자를 다른 나라에 임대하는 건 김정은 정권이 금지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고 핵심 엘리트들을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사치품을 수입하는 비용을 충당하게 해주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수개월 전에 관련 보고서를 내놨었죠.
네, 지난 5월이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연간 수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이 해외 노동자의 임금 가운데서 최대 90%를 착복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네 기고문 내용 더 전해주시죠.
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과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또 기고문에서 유엔 안보리의 북한 노동자 송환 결의에도 불구하고 국무부 보고서는 여전히 2만에서 10만 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있는 걸로 추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새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인권을 특별히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자국민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탄압과 착취를 의미 있게 다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노동자의 송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조사하는 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두 전문가가 이 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인 방안도 제시했나요?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하는 것, 또 국제스포츠조직위원회가 개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걸 촉구했습니다. 스칼레트 총장은 국제스포츠대회가 잠재적 개최국의 인권 상황을 고려하길 바란다면서 지난 20년간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 축구 개최국을 보면 엄청난 인권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단순히 국제 노동 기준을 존중하지 않는 환경을 이용해온 거라면서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인 노동 착취 환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또 북한 정권의 착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돈을 더 벌 수 있는 이런 해외 노동을 선호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국제 노동 기준을 북한이 수용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공식 출마를 밝혀서 화제인데요.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자신의 정책을 비교한 내용도 관심을 끌었네요.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귀환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됐다면서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그리고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재임 시절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억제됐고 그들은 미국을 존중하고 솔직히 나를 존중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는데요. 네, 북한 문제를 특히 언급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관계를 발전시킨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단 한 발도 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은 아니라면서 지금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재임 시절에 세계는 평화로웠고 미국은 번영하고 있었으며 놀라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11월 셋째 주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는요. 북한이 현지 시각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내용,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의무에 대해 언급한 내용, 또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에 맞춰서 개최국의 해외 노동자 인권 상황에 주목하라는 국제인권단체들의 지적,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 대선 출마 선언에서 언급한 북한 부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승만 첫 번째 시간으로 이승만과 하와이 한인중앙학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로 이민 온 한인들은 일찍부터 단체 및 교회의 설립을 우선시했습니다. 먼저 1903년 8월 신민회의 설립이 그것인데 신민회는 한국에서 감리교인으로 활동하였던 홍승하, 윤병구, 안정수 등의 발기로 설립됐습니다. 단체의 설립과 더불어 이들은 한인교회의 설립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1903년 11월 한인들은 안정수와 우병기를 대표로 선임하여 한임 감리교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교회 설립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1904년 존 와드먼 감리사가 부임한 이후 한인 감리교 선교회가 한인 감리교회로 승격했습니다. 이승만 연구가인 한국국가보훈처의 윤종문 박사는 단체와 교회에 이어 학교가 하와이 한인사회에 남은 한 개의 축이 됐다고 설명합니다.
하와이에 이민 온 한인들은 한인사회를 유지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갑니다. 그것은 단체 설립, 교회 운영, 학교 설립이었습니다. 단체, 교회, 학교는 한인 사회를 유지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작동 기제였습니다. 한인기숙학교는 한인감리교회 설립과 연동되어 움직였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개신교인이었던 홍승하, 윤병구 등은 감리교회 미국인들과 접촉하여 한인 감리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송원주 등 한인 지도자들은 교육기관을 설립할 목적으로 1905년 7월 교육회의를 만들었습니다.
1905년 교육회를 만든 한인들은 남은 또 하나의 중요한 기관인 학교 설립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다시 윤종문 박사의 설명입니다.
한인들은 자녀들을 교육시켜야겠다는 일념으로 연금을 모집하는 한편 감리교 감독인 해밀턴에게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바로 한인 1세대들과 감리교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한인 감리교회 안에 학교 건물을 지었으며 학교의 명칭을 한인기숙학교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한인기숙학교는 자라나는 한인 1.5에서 2세대들이 미국에서 원활하게 생활하고 한인 사회를 유지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기관이었던 것입니다.
1906년 7월에 설립된 한인기숙학교는 9월부터 학교 문을 열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인 현수는 하와이 유람기에서 이 학교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사는 미국 남교사 1인, 여교사 2인, 한국교사 3인, 학도는 45명으로 출발하였다. 교육은 미국 과정에 의하여 초등, 중등의 과정을 교수하였다.
현순의 증언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이 학교는 하와이 공립학교 초등 교과 과정을 따른 것으로 보이며 영어, 국화문, 산수 등 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기숙학교는 1907년 미국 정부로부터 정식 사립학교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의 정식 승인은 한인 기숙학교의 질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고 이를 통해 많은 한인 남학생이 이 학교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912년 한인 기숙학교에 한 차례 위기가 닥쳤습니다. 위기를 조성한 사람은 바로 감리사 와드먼이었습니다. 당시 하와이에서 일본인이 발행하는 일포시사 1912년 10월 5일자에는 일본 영사가 한인 구제금 $750를 감리사 와드먼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이 한인사회에 전해지자 한인 감리교회의 한인들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들의 자녀를 공부시킬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한인들의 반발로 사면 초과 상태였던 와드먼에게 행운의 인물이 하와이로 찾아왔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이승만이었는데요. 하와이에 입성한 이승만에게 한인 기숙학교 교장을 맡아달라고 했다고 한국보훈처 윤종문 박사는 설명합니다.
1913년 2월 3일 이승만이 하와이에 왔습니다. 독립운동가 박용만과 박상하의 초청으로 하와이 한인들이 반영하고 있던 국민보직들로 왔습니다. 그는 4월에 한국교회 핍박이란 책을 저술하며 교회 및 출판사업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와이 한인사회와 기숙학교를 운영하고 있던 감리교회 관계자들 간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숙학교 운영자였던 감리사 워드맨이 호놀룰루 일본 영사관에서 한인 구제금 명목으로 750불을 받았습니다. 신문을 통해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인들은 일본 돈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드맨은 그것은 감리교회 일인데 한인들이 무슨 가슴이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인들은 오드맨의 태도에 분노했으며 운명휴학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이 하와이에 왔습니다. 오드맨은 당시 하와이 한인사에서 명망가로 통했던 이승만이 이 분란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이승만에게 기숙학교 교장직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승만이 하와이에 도착하자 많은 한인은 그를 환영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감리사 와드먼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물로 이승만을 지목했으며 한국에서 상동 청년의 시절부터 교육가로서 활동한 경험이 있던 이승만으로서는 와드먼의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부탁을 받은 이승만은 호놀룰루에 사는 한인들의 감정을 추스르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와드먼은 자신의 부인을 대신해 이승만에게 한인 기숙학교 교장을 맡아주기를 청했으며 이승만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1913년 이승만은 한인 기숙학교 교장에 취임했습니다. 개교일에 지금까지 교장을 맡아왔던 와드먼의 부인으로부터 학교 재정을 포함한 일체의 운영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이승만 연구가인 한국국가보훈처의 윤종문 박사는 이승만이 이후 자신의 역량을 보여줬다고 설명합니다.
이승만은 1913년 9월 기숙학교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자신의 교육 역량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먼저 기숙학교를 하와이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학교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학교명을 한인중앙학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승만은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은 후 서울 YMCA에서 교육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교장 취임 이후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교과목을 영문과 국학문 과정으로 세분화했으며 성경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승만의 힘과 인기는 학생 수의 증가를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취임 이전 30여 명이 지나지 않았던 학생 수가 취임 이후 6개월 만에 3배가 넘는 103명으로 증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육자 이승만은 한인 1.5 혹은 2세대들의 교육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이승만의 힘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와이 백인 사회에서 이승만은 뉴스메이커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방지들은 이승만이 한인들의 지도자이고 애국자이며 미국 대통령들과 친분이 있다는 기사를 수시로 쏟아냈습니다. 이로써 한인 사회 안에서 이승만의 신망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1914년 봄학기부터 한인중앙학원은 중대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승만이 마우이 섬을 둘러보고 한인 여자 5명을 데리고 왔으며 한인중앙학원에 여자 기숙사가 없어 수산나 웨슬리홈에 기숙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웨슬리홈 관계자들이 웨슬리홈에 사는 여학생들이 한인중앙학원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1906년 하와이 감리교 선교부가 학교를 세울 당시 감리교 이사부가 재정지원을 한 감리교 본부 여선교회에 한인중앙학교가 여학생 교육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승만은 1914년 봄학기부터 한인중앙학원을 남녀공학제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홈에 다니고 있던 한인 여학생들을 한인중앙학원에 받아들였으며 이들의 거주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한인들로부터 의연금을 거둬들여 여자 기숙사를 확장했습니다. 이후 이 여자 기숙사 문제로 국민의 그리고 감리교단과 갈등을 빚던 이승만은 1915년 4월경 한인중앙학원을 사임했습니다. 그는 한인의 학교는 한인의 힘으로 나는 명분을 내걸면서 한인중앙학원의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1915년 가을학기부터 한인여학원을 설립했습니다. 이승만이 여자학원을 설립했다는 것은 한인 감리교회와의 결별을 의미함과 동시에 한인중앙학원의 폐교를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네,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이승만 첫 번째 시간으로 이승만과 한인중앙학원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 32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군 일부를 태평양 지역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진주만에서 일본의 공습으로 파괴된 미 해군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 군사력 대부분을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미국은 히틀러의 독일군과 맞서 싸우는 영국을 돕기 위해 군대와 군사장비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미군 지도자들은 영국 해협을 가로질러 공격을 개시해 재빨리 독일을 공격할 작전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는 이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처칠 총리와 다른 지도자들은 지나치게 성급한 침공 작전은 자칫 실패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연합군은 영국 해협을 가로지르는 대신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있는 이탈리아군과 독일군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과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은 북아프리카에 주둔한 독일군을 항복시키고 지중해 남부에서 통제권을 되찾았습니다. 곧이어 연합군은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상륙했습니다. 독일군은 탱크를 동원해 연합군에 반격했지만 연합군은 몇 주 안에 독일군을 시칠리아 섬에서 이탈리아 본토로 밀어냈습니다. 연합군은 이탈리아 본토로 건너가 독일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연합군은 서서히 이탈리아 북부로 전진했고 독일군을 북부 산악지대로 몰아넣었습니다. 히틀러의 군대는 소련과도 격전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 전투에 총력을 다할 수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소련을 공격하기로 한 것은 아돌프 히틀러의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히틀러의 결정으로 독일은 군대와 전쟁 장비를 분산시켜야 했습니다. 지상군의 전투는 끔찍했습니다. 수많은 병사와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해전 역시 치열했습니다. 독일 잠수함은 대서양을 건너는 선박들의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독일 잠수함은 바닷속에 숨어 경고 없이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잠수함의 위협은 1943년에 신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연합국 과학자들이 수면 위와 수중 모두에서 잠수함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수중 음파 탐지기와 전파 탐지기 기술을 개선했습니다.
수중 음파 탐지기와 전파 탐지기 신기술이 개발되면서 연합군은 독일 잠수함을 더 많이 발견하고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연합군은 서서히 대서양을 장악했습니다. 연합군과 독일군의 해상 전함은 전통적인 전투 기법으로 여러 해전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항공기가 과거에 비해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영국 항공기와 전함은 막강한 독일 전함 비스마르크호를 파괴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서 치른 가장 유명한 공중전은 영국 해협 상공에서 벌어졌습니다. 나치 독일의 공군인 루프트바페 조종사들은 독일에 비해 규모가 작은 영국 공군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공군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공군 조종사들의 뛰어난 비행 실력에 힘입어 독일과의 공중전에서 승리했습니다. 공중전에서 영국의 승리는 독일의 영국 침공을 막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1942년 5월 영국 공군은 폭격기 1000대를 투입해 독일을 공격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 항공기들이 독일에 퍼부은 수많은 폭격 중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연합군 전투기들은 독일 군사시설과 산업중심지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또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한 행위의 대가가 무엇인지 독일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민간인 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폭격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라인 강변에 있는 쾰른과 드레스덴, 항구도시 함부르크에 폭격이 쏟아졌죠. 이들 도시는 모두 끔찍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연합군 항공기 폭격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처음 몇 달 동안 아돌프 히틀러가 승리하자 전 세계인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 히틀러와 동맹국들은 연전 연승이었습니다. 나치 독일과 동맹국들은 영국을 제외한 서유럽을 점령했죠. 그리고 소련이 침공하고 북아프리카를 장악했습니다. 독일과 동맹국들의 잠수함은 대서양을 통제했어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뒤 처음 몇 달 동안은 독일이 계속 강한 군사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군사력과 지배력은 1942년 11월에 최고조에 달했지만 그 뒤부터 강력했던 독일군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동맹국들은 1943년이 시작되고 첫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크게 패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소련에서 극심한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의 볼고그라드인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 16만 명이 전사했고 11만 명 이상의 독일군이 포로가 됐습니다.
독일군과 이탈리아군 25만 명이 북아프리카에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시칠리아 섬과 이탈리아 본토에서도 수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거나 포로가 됐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앤 랜더스라는 필명으로 미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 신문 독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고민 상담 칼럼니스트 에스더 레더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스더 레더러는 1955년부터 50여 년 동안 에스크 앤 랜더스라는 상담 칼럼을 집필했습니다. 대도시 시카고의 한 신문에 실렸던 그녀의 칼럼은 세계 천여 개의 신문으로 확산됐고 이 칼럼을 읽는 독자의 수는 수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간단 명료한 문장, 재치 넘치는 조언으로 이 칼럼은 세계 독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에스더 레더러는 1918년 7월 4일 미국 중부 아이오와주 수시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에이브레엄 프리드먼은 러시아에서 이민 온 분이었습니다. 부모들은 태어난 딸의 이름을 에스더 폴린 프리드먼이라 지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지 수분 후에 또 다른 쌍둥이 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부모들은 둘째 이름을 첫째 이름의 순서만 바꾸어 폴린 에스더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에스더 폴린, 둘째는 폴린 에스더가 됐습니다.
혼동하기 쉬워 부모들은 쌍둥이 언니를 에피, 동생을 포포라는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이들에게는 언니가 두 명 더 있었습니다. 아버지 프리드먼은 치킨집을 하다 나중에는 여러 주의 극장을 소유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됐습니다. 에피는 아버지로부터 윤리와 가치에 관한 많은 것을 배우며 자랐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에피 레더러는 수시티에 있는 모닝사이드 대학에 다녔지만 장차 신문사에서 글을 쓰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에피는 재학 중 줄스 레더러라는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레더러와 결혼을 하기 위해 1939년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레더러는 자동차 임대업을 했습니다. 버젯 렌트어카라는 이 사업체는 크게 번창했습니다. 레더러 부부는 1940년 애동딸 마고를 낳았습니다.
에피 레더러는 남편이 사업에 전념하는 동안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1955년 레더러 부부는 인접주인 일리노이주 대도시 시카고로 이동했습니다.
바로 그해 시카고의 유력신문 시카고 선타임스가 직원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Ask Ann Landers, Ann Landers에게 물어보세요라는 상담 칼럼을 쓰는 자리가 비어 새로운 작가를 모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문사에 다니는 친구로부터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에피 레더라는 지원서를 냈습니다. 응시자는 30명이었습니다.
시험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고민거리를 하소연하는 독자들의 다양한 편지들을 주고 답을 써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에피는 친구들과 편지 내용을 이야기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떤 독자의 편지는 남의 집에 있는 과일나무가 자신의 집으로 가지를 뻗어 열매를 떨어뜨리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묻고 있었습니다.
이건 법률적인 문제라고 판단한 에피는 법을 전공하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운 좋게도 그 친구는 미국 대법원 판사 중 한 명이어서 에피는 가장 알맞는 답을 쓸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가톨릭 교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에피는 유명한 가톨릭 대학인 노틀담 대학 총장에게 문의를 해서 답을 써냈습니다.
시험이 마감된 지 며칠 후 신문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신문사에서는 안녕하십니까 앤 랜더스님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피 레더러가 앤 랜더스 칼럼을 쓸 사람으로 결정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신임 앤 랜더스는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대부분의 편지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로부터 왔고 슬픈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앤 랜더스는 그런 사연들로부터 큰 아픔을 느꼈습니다. 선타임스 신문의 편집인은 독자들의 사연으로 상처를 받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 편집인은 또 자신과 독자들의 관계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 객관적으로 글을 쓰라고 말했습니다.
앤 랜더스, 즉 에피 레더러는 나중에 그 조언을 듣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좋은 칼럼니스트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신문의 앤 랜더스 칼럼은 얼마 안 돼 인기가 폭등했습니다. 에피 레더러의 글은 과거의 고민 상담 칼럼니스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쉽고 재미있었습니다. 앤 랜더스는 독자들에게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이 생각한 바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독자들은 앤 랜더스의 충고가 현명하고 상식이 통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앤 랜더스는 많은 유행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랜더스의 짧고 핵심을 찌르는 문장을 유행어로 자주 사용했습니다.
앤 랜더스는 독자들이 비판을 가할 때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언을 비판한 독자들의 편지를 그대로 싣기도 했습니다.
다른 여러 신문들도 앤 랜더스 칼럼을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앤 랜더스는 자신의 칼럼에 많은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칼럼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대 입장이거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제들도 있었습니다. 동성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어린이 학대 같은 것들도 다루어야 했습니다.
앤 랜더스는 정치적 쟁점도 다루었습니다. 앤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도 드러냈습니다. 총기 규제와 여성의 낙태권 지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의학 연구를 위한 동물 이용은 찬성했습니다. 이 같은 의견들로 앤 랜더스에게는 미국 총기협회, 낙태 반대 세력, 동물보호기구 등 강력한 조직을 가진 적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압력에 앤 랜더스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룹들이 있어 자신은 더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정치적 활동은 때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1971년에 쓴 칼럼에서 앤은 암 연구 활동을 위한 법제정을 지지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로 인해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앤 랜더스 칼럼을 복사한 수십만 통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닉슨 대통령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미국 암 예방과 치료법안에 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75년 에피 레더러, 즉 앤 랜더스는 변화했습니다. 남편 줄스가 다른 여성을 사귀고 있다고 그녀에게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는 몇 년간 계속됐습니다. 급기야 두 사람은 갈라섰습니다.
이 사건 후 앤 랜더스의 부부관계 상담은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앤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부부는 함께 살아야 한다고 충고해왔습니다. 앤은 자신이 남편과 결별하기로 한 결정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수십만 명의 독자들이 앤 랜더스를 지원하고 동정하는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앤 랜더스는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부들에게 카운슬링을 받으라는 권고는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결혼이란 한번 잘못된 후에는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에피 레더러의 쌍둥이 동생 포포도 고민상담 칼럼니스트가 됐습니다. 그녀의 칼럼 이름은 디어 애비, 친애하는 애비였습니다. 디어 애비도 천 개가 넘는 신문에 게재됐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경쟁은 분쟁으로 비화했습니다. 이들은 사이가 나빠져 5년 동안이나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피 레더러의 딸 마고 하워드도 칼럼니스트가 됐습니다. 그러나 에피의 동생도 딸도 앤 랜더스 칼럼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시카고 선타임즈에서 시작한 앤 랜더스 칼럼은 시카고 트리뷴에도 실리게 됐고 이어 전 세계 1200여 개 신문에 연재됐습니다. 앤 랜더스의 상담은 매일 수천만 명에게 읽혔습니다. 그것은 에피 레더러의 목표였습니다. 어떤 유명한 상을 받는 것보다 많은 독자를 갖는 것이 그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2002년 1월 에피 레더러는 심각한 골수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인 6월 22일 83세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앤 랜더스 칼럼도 신문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필명 앤 랜더스, 본명 에스더 레더러는 미국에서 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사람으로 뽑히기도 할 만큼 한 시대를 풍미한 여류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문화의 아이콘이 됐던 고민 상담 칼럼니스트 에스더 레더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